오늘은 성도에게 빼앗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겠습니다. 내 누이 내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뺏었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세미로구나.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번앙아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모략과 치망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를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번 나눴던 내용을 잠시 연결해야 되니까요.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부는 거룩한 순종과 믿음이 점점점 지금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성장해가고 있는데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은 신부를 어여쁘다 아름답다라고 계속 이제 부르십니다. 신부가 아직 성품이 다 자라지는 않았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가면서 어떤 마음이 있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께 혹은 예수님께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하는 요 마음이 싹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신부의 마음을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하고 계시죠. 자, 어떤 영역에서는 아직 승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떤 영역에서는 결단하고 헌신하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아직 안 되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할 때 우리의 순종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결단한 후에 우리는 변화되어야 할 영역들이 이제 일어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제 헌신을 하고 결단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달려나가려고 그러는데 문제는 이제 영적인 방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 전쟁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산 위에서 내려다보라고 그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지난주에. 예, 그런 것처럼 이제 영적 전쟁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걸 그대로 두지 않아요. 어둠의 세력들은. 그래서 우리 굳건히 싸워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영적 전쟁은 내가 결단하고 내 집부터 싸우리라. 그래가지고 될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승리를 거두기를 바라는 그 길을 계속 우리가 달려나가야 됩니다. 자, 우리가 연약할 때에도 하나님께 아름다운 존재였습니다. 계속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이제 가르쳐가는 계절이 이제 지나면서 주님의 신부를 이제 아름답다라고 선포하시는데요. 아까도 말했지만 연약할 때도 아름답다라고 지금 하고 계신데 자,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필요한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아름답다고 보시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또 다르게 말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아름다운 자야 라는 것이 비춰져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은 당신의 눈이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하시는데요. 그러면 뭐가 그래요? 제 하는 모습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틀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 보고 뭐라 그래요? 야, 내가 너를 아름답게 본다? 그러면 뭐라 해야 됩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니까 난 그렇게 믿고 살 겁니다! 이렇게 서야 된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과정 속에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 처음에는 어떤 것이 나오는가 하면 우리의 죄 같은 게 막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가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아름답다고 보는지 아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렇게 비춰지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다가도 그게 그런 말씀이 이렇게 드러나면 붙드셔야 돼요. 그 마음을 그렇게 다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가 뭐 어떻다고요? 여기서 나오는 내용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그게 계시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계시를 내가 알게 되면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해요. 자, 어떤 사람이 나를 굉장히 이렇게 좋아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어떻습니까? 변화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신부는 산으로 가자는 주님의 부르심의 순종의 결단을 내리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학증에 이제 응답을 했어요. 그리고 모략산으로 가서 십자가를 져요. 그리고 가겠습니다고 말했어요. 신부는 이제 자기의 그 안락한 그 자기 나름대로 뭐가 있었던 그걸 이제 포기하고 이제 힘들고 어려워도 밖으로 나가서 산으로 가겠다는 확고부동한 이제 결단을 내렸었지요. 네, 그러나 신부는 아직 대답만 하고 있어요. 아직 행동을 못했어요. 그러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아름답다고 보신다고요. 무엇 때문에요? 우리 속에 이미 자원하는 심령으로 내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돌이킨 회심한 그것을 하나님 보고 우리가 그것이 씨앗이기 때문에 그 씨앗이 이제 자랄 거 아니에요? 그걸 보고 주님은 인정하십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오늘 본문 말씀도 들어갑니다. 자, 주의 백성에게 마음을 빼앗기신 예수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네가 내 마음을 뺏었구나. 네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네 목에 구슬 한 개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자, 이 구절은요, 아가서의 아주 중요한 내용을 요약한 구절이에요. 요약한 구절인데요. 자, 저기 보면, 네가 내 마음을 뺏었다. 뭐로요? 네가 한번 눈으로 나를 쳐다보므로 혹은 네 목에 그 구슬한 개미가 내 마음을 뺏었구나. 이렇게 주님이 신부를 향해서 얘기해요. 그러면 저기 립서비스일까요? 진실일까요? 예, 립서비스일까요? 진실일까요? 예, 진실입니다. 예, 성경 말씀에 저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 진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얼리고 달리고 그러지 않잖아요. 진실을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저 밖에 사람들도 하나님 사랑할까요? 사랑하지 않을까요?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원수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때도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을 향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상태에 있다가 지금 주님을 깨닫고 주님이 좋아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통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은혜를 구하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은 더더욱 기뻐하시죠. 안 그렇겠습니까? 우리를 바라볼 때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로 다가온 우리를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걸 믿으시라고요. 이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로 이렇게 결단하고 내가 산으로 가리라 이렇게 결단한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바라보시면서 또 우리가 주님께 한번 눈을 돌렸더니 그분이 그냥 우리의 눈에 눈맞춤에 그냥 마음이 온전히 다 빼앗긴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우리가 알면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힘이 돼요. 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 이걸 알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힘이 된다고요. 근데 부지런히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보고 애쓰는데 하나님이 거들떠보는지 안 보시는지 전혀 느끼지 않아. 그럼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무겁지요. 힘들지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면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지. 그것이 지속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든 간에 한번 마음을 돌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원은요,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칭함받아서 나중에 천국 가는 그게 아니고, 구원은 당연히 거기 가요. 하나님 나라로 갑니다. 그러나 구원은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사랑을 경험하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열정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그 열정을 아는 만큼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가질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없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가 잘 몰라, 그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인을 사랑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활력이 있어요. 힘이 있어요. 생기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지 모르는 사람은요, 좀 그래요. 좀 신앙도 좀 힘이 없어. 그래서 세 번째,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대로 가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을 제대로 가져야 되는데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독교인의 관점은 하나님께서 깊은 사랑의 감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계시로 알아야 되고요. 또는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오신다는 것. 그래서 스바냐서 3장 1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볼 때 어떠냐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그 말씀 우리가 많이 인용했잖아요. 자, 그래서 교회 역사를 보면요. 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어요.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인자하신 분, 열정적인 신랑, 요렇게 보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보는 것에 대해서 생소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관계를 가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에이, 온몸에 닭살 돋네, 뭐 그런 소리를 해, 뭐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그분은 어떻다고요? 전통적인 하나님관을 가져서 그래요. 자, 그러면 교회 역사 가운데 잘못 하나님을 인식한 그 역사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유대인들 전통에서는요,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아주 거룩한 분으로 봐요. 맞죠? 하나님 거룩하시죠? 자, 그런데 거룩함만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다고요? 우리는 거룩하지 못해. 하나님이 거룩해. 그래서 우리가 접근하기 뭐한 분이야. 가까이 가면 위험한 분이야. 이런 개념이 숨어 있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거룩하기 때문에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부담되는 분이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은 이제 정리가 됐는데, 실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안 열려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거룩하고 죄를 미워하고 아주 그냥 거룩하기 때문에 오점도 없는 그런 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나가려면 거룩해져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기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아준다라고 이런 의미가 자동적으로 일어나요. 사단이 또 방해를 놓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리스, 헬라, 또 히랍, 거기에 철학자들이 또 있었어요. 자, 세계 역사는요, 두 가지 흐름이 있잖아요. 히브리즘하고 헬레니즘이잖아요. 이 문화가. 그렇죠? 역사 공부했었지요, 예전에. 히브리즘하고 헬레니즘.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진 게 뭐라고요? 히브리즘이에요. 그게 뭐예요? 거룩한 하나님. 그 다음에 헬라 사람들은요, 철학자들이 주로 했잖아요. 거기는요,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그 유럽을 전도하면서 그 스토아 학파하고 에피쿠리스 학파를 만나잖아요. 예, 만나는데 자 거기서 스토아 학파는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요 감정을 사용하지 않는 분인 거예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사람들. 스토아 학파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정을 사용하면 우리한테 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이렇게 떼쓰고 막 그러면요. 그분의 감정이 움직이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그분은 감정에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분은 절대적으로 아주 냉담하고 냉철하고 그런 하나님이야. 이렇게 신을 정해놨어요. 이해되죠? 철학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주 기준대로 거룩한 기준대로 가셔야 되는데 누가 그분의 감정을 흔들어 놓으면 그분의 감정이 흔들려서 그 원칙을 못 따라 그럼 어떻게 되지요?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토아 학파 사람들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요? 감정에 움직이지 않는 아주 냉담한 그러한 성격, 감정의 소유자라고 표현했어요. 자, 그 다음에 에피쿠리스 학파는요, 그 신들의 세계가 있는데, 신들의 세계가 있는데, 거기에는요, 이렇게 인간과 아주 분리돼서 산다고 생각해요. 인간과 분리돼서. 그러니까, 인간을 가까이 하면 어떻습니까? 떼묻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인간에 가까이 오면 오염되고 그럴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지어놓고 멀리 떠나서 계시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만일 우리 가까이 오면 어떻습니까? 인간의 그 안 좋은 걸 보면 어떻습니까? 그저씨 그냥 심판해야 되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과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다. 가까이 오면 우리 죽으니까 하나님이 아예 피해서 계신 이런 개념의 내용이었어요. 아주 철학자들 머리가 비상하지요. 두 가지였어요. 그게요. 교회 안에 그대로 올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의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저렇게 내려오는 유대교회는 어떻습니까? 거룩, 거룩하고 또 그리스 헬라 쪽에서는 또 하나님을 감정이 흔들리면 안 되고 그리고 가까이 오면 더러운 건 못 보니까 쓸어버려야 되고 그래서 아예 멀리 떨어져 계신 이러한 하나님의 개념을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게 그 스콜라 철학으로 해서요. 이 기독교 안에도 들어왔어요. 그래서 뭐 저는 잘 자세히 모르겠는데 뭐 토마스 아퀴나스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스콜라 철학을 교회로 이제 들여왔거든요. 이제 그런 개념이 하면서 천주교 보세요. 로마 천주교. 로마 가톨릭에는 거룩거룩 따지고 그러잖아요. 그 결과는 저런 개념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래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의 인간의 경험과 삶을 직접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렇죠? 뭐 때문에요? 우리를 치유를 하려고. 그러니까 기독교가 말하는 참된 신은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고통을 멀리하고 외면하는 분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시고 감싸고 회복시키려고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자, 그래서 히브리서가 말하는 우리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의 고통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의 무거운 짐을 담당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런 분이라고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 다음에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그분의 아들이지만 이 땅에 우리의 죄짐을 지시려고 오셔서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분이라고요. 만일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오셔서. 그럼 우리의 죄짐을 감당하지 못하지요. 본인의 죄짐을 감당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우리의 죄짐을 감당하려고요, 그걸 많은 죄의 유혹이 있어도 어떻다고요? 그걸 다 거부하시고요, 철저히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의 죄짐을 지려고 십자가 지신 거예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사셨지만 죄는 절대 지지 않은 분이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과 사랑하는 관계를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게 인간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천사들 있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천사 난 천사 되고 싶어 이런 사람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랬었는데 절대 아닙니다. 천사보다는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훨씬 좋아요. 직급이 달라요. 예. 근데 모르니까 천사가 좋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 보면 교회 학교 보면 천사 되고 싶어 뭐 이런 아이들이 많아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천사들은요 기쁨의 감정들은 있어요. 근데 사랑의 감정은 표현 안 돼 있어요. 기쁨의 감정은 있어도요 사랑하는 감정은 없어요. 아니 표현이 안 돼 있다고요. 그건 잘 모르는데 성경이 없어요.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천사들이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고 기뻐 찬양했잖아요. 그런 건 나와요. 그런데 천사들이 정말 사람을 사랑해서 사람이 정말 고통받는 것을 안타까워서 뭐 이런 내용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과의 사람만이 저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감정이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여기에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천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지요? 천사들은요 그냥 명령체계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네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가야 할 게 뭔가 하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야 돼요. 다르게 말하면 그 예수님이 비춰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비춰져야 된다고요.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친밀한 교제를 나갈 때 어떻습니까? 저게 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로는 저게 불가능해요. 우리가 인격적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날 때 그분이 계시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게 되고요. 그분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려서 순종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들을 향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자,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과 예수님, 예수님과 성령님 요 관계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만큼 사랑할까요? 이만큼 사랑한다 합시다. 그냥 이만큼 사랑한다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할까요? 예,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이만큼 사랑합니다. 아, 이렇게 방송 듣는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모를 텐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100으로 사랑하면 예수님을 우리를 100으로 사랑해요. 하나님도 우리를 100으로 사랑하고요. 자, 먼저 뒤로 볼게요. 자, 요한복음 15장 9절.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이랬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얼마나 크게 사랑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랑을 예수님이 알아요. 그 사랑을 제자들에게 준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제 지금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자,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걸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그 분량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지금. 이걸 믿으시라고요. 이걸 붙드셔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는 우리의 고귀함을 나타내는 궁극의 선언이고, 이 진리를 통해서 모든 신자는요, 자신의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총애를 받는 자로 봐요. 이렇게 봐야 정체성이 일어나요.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받는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 이유예요. 보세요. 세상 사람들도 주변에서 아무도 관심도 없고 무관심하세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살 의미를 잃어요. 그렇잖아요. 어떻게든지 이겨보려고 애를 쓰는데 참 힘들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사랑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저 진리를, 그게 실제거든요. 그걸 깨달으면요, 진짜 세상에 드러난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세상을 이겨요. 많은 사람들이 저걸 몰라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심지어 연예인들 중에, 그리스도인 연예인 중에도 인기가 떨어지니까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 뭐예요?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알면 절대 그렇게 행동하지 않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때로는요, 길이 막히기도 하고요, 사업도 뒤집어 엎을 수도 있고요, 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근데 물론 거기에 일은요, 사단이 많이 방해를 놔요. 우리가 잘못 가기도 하지만 사단이 방해를 놔요.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한다는 이 내용을 알면요, 힘을 얻어 일어나요.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량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이거 정말 여러분이 머리 말고 중심으로부터 붙드셔야 돼요. 그게 실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온화하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감싸고, 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요, 우리 힘을 얻잖아요. 기쁘고 눈물이 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 실제입니다. 말씀에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요, 순종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데, 자, 지금까지 우리 배운 게 세 가지가 있잖아요. 처음에 초기에 배웠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요. 자, 밑에서부터 할게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 모르니까 죄 지으면은 하나님 심판한다는 것이 두려워서 죄 짓고 싶지만 죄 안 지어요. 왜? 심판이 두려워서. 그 사람은 두려움에 기초한 순종이에요. 요거는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건데 좀 약해요. 순종을 열심히 하는데 두들겨 맞을까 봐. 하나님 절대 두들겨 패지 않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생각해요. 왜? 자기가 살아오면서 잘못하면 두들겨 맞았으니까. 그게 그냥 하나님께 그대로 반영해서 보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 사랑은 모르고 그냥 내가 하나님 백성 되고 복을 받으려니까 의무에 순종해야지. 의무인데 뭐. 그래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여기에 두려움에 기초한 순종보다는 조금 나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날 사랑하기에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될 힘을 얻는 것이 뭐예요? 애정에 기초한 순종이에요. 저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할 신앙의 그 위치에 있는 사랑이에요. 저리로 가야 돼요. 저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받아야 된다고요. 어떤 계시요? 정말 나를 사랑한다. 정말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계시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의무의 기초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두려워서 순종하든지 그렇게 살아요. 잘하긴 잘하는 거예요, 그거.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내가 깨닫고 그 사랑에 반응하여 교제하면서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그 길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점점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깨닫고 가셔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열정을 지니신 하나님의 인격을 이해하게 될 때 복음은 가장 번창하게 되고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다가오는 부흥이나 영원한 시대에 무엇을 하실지를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친밀한 교제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증거가 십자가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얼굴 구하다 보면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가 머리가 아니라 이 중심에서 비춰진다고요.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향해 나가실 계획들이 두려운 일이 아니라 정말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와 정말 사랑의 관계 안에서 사시려고 계획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방해 넣는 모든 방해들을 그분은 그냥 분노를 가지고 막으시려는 그런 계획들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걸 우리가 깨달아가면 야,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끝까지 사랑하고 나를 정말 아끼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데 겁날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생명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려달라고, 주님을 더 알려달라고, 하나님의 마음,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지? 이런 내용들을 계속 읽으면서 그 말씀을 붙드시고 더 계시를 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시록 12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으니. 자, 누가요? 여러 형제가 이겼대요. 그 어떤 상황에서요? 핍박과 환난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겼는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저게 의지로 안 돼요. 저 의지로 될 일이 아니에요. 저거는요,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저렇게 순교하는 저런 사람들, 적그리스도에게 대항하여서 순교하는 사람들은요, 평소에 주님을 알기 때문에 저렇게 살 수 있어요. 주님을 모르면요, 배교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배교한다고 많이 나오잖아요. 앞으로 배교의 물결이 막 일어날 거라고. 그 얘기가 뭐예요? 머리로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관계에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비춰져서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 계시를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다고요? 목숨 걸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해요. 이게 우리에게 생명이라고요. 그런 사람은요, 절대 죄 안 지어요. 쉽게 말하면 나쁜 짓 안 한다는 거죠. 왜? 그 나쁜 짓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깨거든요. 그걸 안 놓치려고 그래. 자,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는 자기의 그 모든 경력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랬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면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지면서 그분의 그 사랑, 그 관계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많이 공부했고 좀 지식 있고 좀 잘 나가고 이걸 따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로지 내가 자랑할 거는 나의 사랑 주님밖에 없다. 그리고 내가 배운 경력, 내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그거 다 똥처럼 여기고 다 내버리고 내가 주님 아는 것 그것만은 내가 꼭 붙들고 그 길만 달려간다.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저게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가 인정해주면 막 엔돌핀이 도다. 누가 칭찬해주면 막 좋은 일을. 그리고 세상적으로 뭐 좋은 일이 일어나면 막 힘이 나. 아, 물론 힘이 나지요.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그러면 그냥 뭐 그런가 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우리에게 마음을 빼앗겼을까?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 빼앗겼다 그러잖아요. 뭐 때문에 빼앗겼지?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주님은요, 사랑의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그 인격체입니다. 그분은요, 사랑 자체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라 그러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시는 이유는, 자,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평가할 때, 자, 자녀들이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그래요. 그러면, 여기 어머니들은 아마 자녀를 키워본 어머니들은 알 거예요. 좀 이렇게 좀 멀찍이 있는 삼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에이, 또 똥 쌌구나. 에이. 이러잖아요. 그런데 엄마는요, 절대 그러잖아요. 얼른 치워주고 깨끗이 씻겨주고 어떻습니까? 잘 키우려고 그러지. 왜 그렇습니까? 사랑의 열망이 더 커요. 삼촌보다 이모보다 고모보다 더 커요. 그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우리에게 사랑을 준 그 하나님은 어떨까요? 우리의 엄마보다 덜할까요? 아니요. 그분은 사랑의 창시자인데. 우리가 조금 넘어졌다고? 아니, 너 안 돼.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에게 기대하고요. 열매 보려고 끝까지 소망을 주시는 분이세요. 끝까지 사랑하고요. 그러니까 그분은요, 이 사랑으로 가득한 분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향하여 조금만 사랑을 표현하면요, 그분은 완전히 그냥 우리에게 뺏겨요, 마음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중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을 존경해. 그거 여러분이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평소에는 막 엉뚱한 짓 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야, 인성 진짜 부모를 사랑하네. 그걸 알았어. 그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진짜 그동안 애쓴 모든 것이 즐겁고 보람있고 또 앞으로 잘해주고 싶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과거에 잘못한 거 다 던져버리잖아요. 기억하고 계십니까? 두고 내가 끝까지 내 기억하리라. 그래가지고 두고두고 갖고 계신 분 있어요? 아마 나이 들면 그런다는 것 같아요. 나이 들면 그 좋은 것은 다 잊어먹고요. 안 좋은 것을 자꾸 기억한다네요. 왜 그렇다고요? 평소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좋은 것만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과 사랑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제 안 좋은 게 자꾸 생각나겠지요. 예, 여기 계신 분들은 절대 그러지 아니라고 보고요. 그래서 주님의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이유는 그분이 소유하신 그 놀라운 인격이 사랑이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후하게 봐요. 우리가 보는 관점을 안 봐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자꾸 사람 평가하잖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걸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스럽게 보시는 것 때문에 그분은 우리 평가가 후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부를 향한 그 예수님의 열정과 애정을 한번 봅시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표현되어 있어요. 자,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과 내 목에 구슬을 한 꿰미로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이 포도주에 지나고. 자, 보세요. 신부가 한번 하나님을 쳐다봤어. 그리고 목에 구슬 한 꿰미로 이렇게 단장을 했어. 그걸 하나님 보시고요. 어쩔 줄은 몰라요. 주님이. 신랑이. 그리고 내 사랑이 포도주에 지나고 이러면서 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쁨을 주는 것이 대명사가 뭐라고 했다고요? 포도주였어요. 아가서에서 나온 내용. 근데 세상에 주는 그 모든 것보다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내 사랑이. 그러니까 세상과 바꾸겠다는 거예요. 나의 누이. 자, 누이라고 표현한 것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요. 그분이 우리와 같은 형제로 오셨다는 뜻이에요. 나는 신이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나는 형제로 왔다. 인간의 모습으로 왔다. 그 표현이에요. 나의 누이라 부른 게. 그 다음 나의 신부. 신부로 불린다는 건 뭐예요? 우리와 사랑의 관계로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자, 누이라 부르는 건 뭐라고요? 야, 너나 나나 똑같아. 나도 인간으로 왔어. 그러니까 너와 나는 격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같은 동료야. 가까워. 얘기하고 있고요. 신부는 뭐예요? 너와 나가 정말 사랑의 관계로 내가 하는 일에 동참해서 같이 일하기를 원하는 그 소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내 눈으로 한번 보는 것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 그 하나하나에 감동을 먹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려는 그 마음의 요동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픈 일의 열정이 있잖아요. 그 고백하는 거 이것을 주님은 받으시고 기뻐하세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아니야 내가 주님만 사랑할 거예요 하고 주님께 감격한 고백과 그분을 온 중심으로 사랑하겠다고 서면 그게요 저 눈으로 한번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걸요 주님은 못 견뎌하세요. 너무나 기뻐서. 그래서 특정 영역에서 승리했을 때만 아니라 승리를 못했어도 순종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순종이 시작되잖아요. 그 저 마음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기뻐하신다고요. 그게 뭐라고요? 네 눈으로 한번 나를 봤다. 그 얘기.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애정이 가득하신 그 주님의 자비를 받고 성장하면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기쁨을 느끼며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 눈길, 그 시선, 이게요, 하나님은 못 견뎌하시는 기쁨의 감정을 표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정말 여러분이 중심을 다해요. 그냥 머리로 말고 마음 중심으로, 존재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을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내 목에 구슬한 꿰미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목은요.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 의지를 말합니다. 의지. 우리 굳건하게 서는 의지. 이 의지는요. 두 가지예요. 순종하겠다는 의지. 거역하겠다는 의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마음을 드리는 의지를 말해요. 순종의 의미. 자, 이걸 뭐라 그래요? 구슬한 꿰미라 그래요. 구슬 하나 여기 깨진 거. 우리가 드려질 때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 거예요. 나 하나님만 기쁨이에요. 이렇게 하는 그 내용이 우리가 복종하는 의지거든요. 자, 목걸이 한 개미 한 개미는 신부가 주님께 드리는 순종 하나하나를 표현합니다. 사랑의 결단 하나하나에 예수님은 감동하시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 모두를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한 개미 한 개미 그분은 깨우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고백을. 그게 그 한번 바라보는 것과 우리의 목에 걸려있는 저 구슬 한 개미를 보고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예수님은 우리의 사랑을 아름답게 보시고요. 사랑에 근거한 순종은 우리 자신을 아름답게 하며 예수님께 커다란 기쁨을 안겨다 줍니다.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지나고 했습니다. 자, 이게 사랑은 포도주. 여기서 신부가 예전에 고백했던 내용이잖아요. 아가서 1장 2절에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그렇게 고백했었잖아요. 그런데 포도주는 기분을 좋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들의 상징의 그 대명사지요. 대명사인데, 자, 성경은 하나님의 축복을 말하는 좋은 포도주가 있고요. 세상에서 죄를 지으면서 누리는 쾌락의 악한 포도주가 있어요. 포도주는 두 종류예요. 자, 좋은 포도주 있고 나쁜 포도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세대에 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특권과 경험보다 월등한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좋은 포도주도 있고 나쁜 포도주도 있어요. 그게 다 뭐예요? 우리의 기분을 기쁘게 해요. 깡패들에게는 나쁜 포도주겠지요. 그러나 자기들은 좋은 포도주라 그러겠지요. 어쨌든 간에 그런 포도주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 포도주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더 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서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분이 창조한 우주 만물의 그 아름다운 그 영광. 그래서 우리가 저기 세계 아름다운 곳에 가보면 어떤 데는 입이 확 이렇게 열려서 닫혀지지 않는 데도 있잖아요. 와, 이러면서 감탄하잖아요. 아직 그런 건 잘 몰라요. 그런데 뭐 어떤 사람들은 장각의 광경이 휘황찬란하다 그리고 뭐 어느 사람은 바닷물 속이 아주 아름답다 그리고 별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뭘 얘기하는가 하면요.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거, 이 자연 만물의 아름다운 거, 그것보다도 주님은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고백, 그 사랑, 그걸 더 가치 있게 여기신다는 거죠. 거기에 그분의 마음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만물, 우리 만물보다 우리의 사랑을 더 귀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죄를 씻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의지를 다하여 자발적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그분을 찬송하며 이렇게 나가는 그 마음.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영광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죽이고 빼앗고 또 이렇게 린치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냐는 거지. 근데 그런 가운데도 정말 거기에 물들지 않고 그걸 거역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여 헌신하고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구하며 나가는 이런 신부의 모습을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신다는 거지. 그걸 사모하고 있고요. 근데 어쩌다가 마음 한번 주면 하나님은 그냥 그 마음에 그냥 넘어간다는 거지.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사랑에, 예, 찬양 준비하시기 바라고요. 정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사랑의 마음에 그냥 온 삶을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런 마음들을 생각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